2016년 1월 셋째 주의 토요 인문학 콘서트, 조선의 엔터테이너의 저자 정명섭 작가와 후미진 역사의 뒷골목을 누볐던 조선의 명물들 만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길거리 스타부터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은 숨은 실력자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입담 하나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쥐락펴락한 이야기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재미난 이야기에 매료되죠. 요즘에는 뭐 책도 많고 TV나 라디오 같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 어땠어요?
뭐 당연히 TV랑 라디오는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책은 많이 있었지만 뭐 지금보다는 훨씬 귀한 물품이었죠. 뭐 지금처럼 뭐 온라인 서점이나 뭐 교보문고 같은 큰 서점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구하기도 사실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요. 병인양요 쪽에 프랑스 병사들이 조선시대 와갖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도 책이 한 권씩 있는 거 보고
맞아요,
우리나라의 맞아요. 그 문화나 이런 거 이제 되게 높게 샀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귀한 책을.
조선시대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책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는 사람도 있었죠?
네.
네, 뭐 전기수라고 부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했는데요.
전기수.
네, 네. 조선 후기 접어들면서 이 전기수들이 눈이 굉장히 많이 띄게 됩니다. 일단 뭐 학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조선 전기보다 후기에 전기수들이 왜 많이 등장하냐.
네.
그랬더니 조선 전기에도 있었겠지만 기록이 안 남은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되면 조선 후기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등장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에서 삼국지. 그다음에 뭐 금병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 뭐 임경업전, 은혜전 같은 소설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레퍼토리가 좀 다양해진 게 전기수가 등장한 또 다른 원인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책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는 사람이 전기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전기수가 그냥 책만 읽어준 게 아니라 등장인물의 빙의가 돼가지고 막 연기도 해가면서 막 이렇게 라디오 드라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읽어주는
비슷하게
거.
했나 봐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실감 났으면 전기수를 등장인물로 착각해서 돌아가신 전기수도 계시죠?
아이고. 네. 네. 어디냐면 이덕무 유명한 실학자시죠. 이덕무가 쓴 청장관 전서라는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네.
앞서 얘기했던 정조가 책 읽기가 취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읽는 책은 보고서, 판결문 이런 거 좋아하시고 소설은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특이한 괴짜시죠.
네네.
또 이분이 소설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를 이덕무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종로에서 전기수가 사람들 많은 데서 담배가게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실감이 나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죽는 장면이니까 아마 임경업전 같아요.
네네.
임경업전을 보면 임경업장군이 나중에 좀 비참하게 돌아가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흥분한 청중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담배 써는 칼, 작두 같은 걸 이걸로 이렇게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정조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소설이 무해하다.
라는
얘기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전기수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예, 얘기했던 대로 빙의가 될 수준이었으니까 이게 칼을 부를 정도의 이제 대단한 이제 능력을 발휘했다는 반증으로 이제 엮이게 되는 거죠.
네. 그 임경업 장군을 막 그 죽이는 그런 장면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하다 보니까 듣던 사람이
아마 죽이는
악당인 줄 알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흥분해서
그 요즘도 TV 보고 할머니들께서
저놈 가만두지 못할로 막 이런
그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전기수가 책을 잘 읽어줬다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네.
책 읽어주는 라디오 EBS FM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예.
지금 전문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직업인 전기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좀 소개해 주세요.
전기수의 대표적인 인물은 당연히 이엿복이라는 인물인데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양반집 서자로 태어나서 청지기 노릇을 했다 그래요. 청지기 이제 겸인이라고 불러서 지금으로 치면은 집사.
네.
예, 집사 노릇을 했던 거죠. 집사 노릇을 했다가 원래 좀 목소리가 좋고 그다음에 뭐 저처럼 사람들 앞에 가서 떨질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전기수 한번 해봐라. 이래서 이제 전기수로 나서면서 짧은 시간에 큰 이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네. 전기수의 전통이 나중에 그 무성 영화 시절에 앞에 변사 이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저씨들이.
우주의 기운이 몽땅 모였어요. 뭐 이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보시겠습니다. 이게 변사라는 거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 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변사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희가 잠깐 해봤습니다. 일반인은 물론 양반도 많이 상대를 했기 때문에 앞서 봤던 길거리 스타인 달문보다는 이어복 쪽이 이제 좀 돈 나올 구석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업복 씨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요?
억수로 벌었다.
아우 저런.
아, 그래요?
아, 왜냐하면 겸인 노릇을 하는데 예. 전기수로 해보라고 주변에 권유를 받았던 아, 얘기는 네. 겸인이 벌 수 있는 돈보다는 많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고 뭐 그 전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때 길거리에서 들려줄 텐데 뭐 입장권 받고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네. 어떻게 돈을 벌지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삼국지면 네. 제갈공명이 죽기 직전 네. 네, 아니면 뭐 관우랑 도원결의한 장면에서 네. 갑자기 말문을 닫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CF 나가는 네, 그 타이밍에 네. 딱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한 거죠.
그거죠.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네. 주머니에서 아유 빨리 60초가 네. 지나야 될 텐데 이렇게 네. 돈을 꺼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와.
그때 그러면 돈을 내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입장권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걸 아. 이제 요전법이라고 했다 그래요.
아, 요전법.
흔든다. 아하. 사람이 마음 흔들어서 돈을 꺼낸다.
네. 이제 돈 나온 거 보고 어느 정도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네. 이야기 또 어느 정도로 아, 그렇죠. 풀어갈지.
네. 이현복 씨가 직접 받으러 다녔을까요? 모자 같은 거나 뭐 이런 네, 거 들고?
매니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랬을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뭐 양반집 잔치판에 가서도 한 적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사실 이때 이야기의 가장 큰 소비자는 양반집 부인들이었어요. 할 일도 없고 밖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약간 여장을 하고 들어간다는 소문. 왜냐하면 남자는 안 채 들어갈 들어가니까. 수 없으니까 여장을 하고 들어간다는 소문도 있고 제가 기록에서 못 찾았는데 다른 이제 다른 자료를 찾으면서 들은 게 시골에서 이제 전기수한테 돈을 주고 자기 집 마당에서 공연을 하라 그런데요. 그리고 앞에다가 화장실 대용으로 항아리 되게 많이 갖다 놓는데요. 왜냐면 시골에서는 이 소변도 나중에 그 비료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오래 끌면은 이제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일을 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집 밭에. 아, 예. 그럼 이 얘기는 그런 걸 많이 모아야 될 정도로 땅이 많은 이제 부자들이라서 이런 식으로도 돈을 벌었다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주인한테 돈을 따로 받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도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네.
그 나중에까지 전기수가 쭉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는 건가요?
남정미 씨가 얘기했던 대로 네. 그 변사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무성 영화이기 때문에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또 변사가 그 역할을 되게 많이 그렇죠. 했고 변사가 혼자니까. 영화 나오면 그레타 가르보 목소리도 냈다가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변사도 한때 인기를 끌 때는 어느 영화에서 어떤 영화가 걸리느냐가 아니고
어느 우리, 변사가 네, 하느냐
우리 우미관에서는 어떤 영화라는 게 아니고 변사 누가 아. 영화를 해설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했다고 보니까 전기수 인기가 변사에 빗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네. 좀 더 좋아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시각이 전기수가 이어복을 거치면서 이렇게 조금 더 인식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한때는 80년대도 사실은 코미디언도 불온하다고 얘기가 나온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뭐 남철 남성란 선생님도 좀 저질 코미디 논쟁에 휩쓸려서 출연을 못 하신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기는 많이 끌었지만 대신에 이제 이걸 위에서 보는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이중적인 온도 차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됐었습니다. 네.
네, 전기수의 등장이 조선 후기 소설의 발전에도 글쎄요 어느 정도는 좀 기여하지 않았을까요?
뭐 직접 비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전기수 자료를 찾으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본 게 쿠바의 담배 농장 얘기였어요. 쿠바의 이제 담배 농장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담배를 말고 일을 하는데 네. 공장에서 신문 읽는 사람을 한 명 고용을 해줘요.
아.
그래서 신문을 읽어준다고.
일하는 동안 네. 들으면서 네. 일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라고 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기수의 존재라는 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은 사실 책이 나오면 저작권도 명확하고 인쇄가 된 상태인데 조선시대 때는 대부분 손으로 쓰기 때문에 전기수가 가다가 얘기를 이상하게 틀어본데 이게 더 재밌다. 그럼 그 소설의 내용이 그렇게 바뀐 소설이 또 나온 경우도
그럴 수 예,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공동 저자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저작권 개념이 없었으니까 네. 그렇게 된 판본도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춘향전도 수백 가지의 맞아. 버전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마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긴 이야기꾼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관련된 퀴즈 드릴게요. 정미 씨.
조선 후기에 청중들을 앞에 두고 소설을 구현하던 전문적인 이야기꾼이 있었습니다. 소설을 읽고 싶지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설을 낭독해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은 건데요. 이들은 삼국지, 수호지 등 중국의 고전들을 비롯해 임경업전과 같은 영웅소설, 운영전과 같은 애정소설까지 다양한 소설을 들려줬습니다. 또 단순히 들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연기를 펼치며 실감나게 읽어주어서 더 인기를 더했는데요. 조선 후기 소설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한 이들은 과연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제주꾼, 2번 소리꾼, 3번 전기수.
네, 지금은 쓰지 않는 호칭이라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쭉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1번 제주꾼, 2번 소리꾼, 3번 전기수. 정답하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다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릴게요.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이데아에서 펴낸 조선의 엔터테이너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페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수 이어폭의 1화가 소개됐던 드라마죠. 별순검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김바다의 운명 보내드립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었던 조선시대의 명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전기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길거리에서 역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중에는 재담꾼들도 있었습니다. 전기수와 재담꾼, 이 둘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가장 큰 차이는 뭐 이름이 달랐다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은 이제 전기수는 아까 나왔던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들, 삼국지 같은 책을 읽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재담꾼은 자기가 레퍼토리를 짜서 이제 길거리에서 일종의 공연 같은 걸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코미디언에 더 가까웠던 거는 저는 전기수보다는 재담꾼이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근데 이 전기수하고 재담꾼이 등장한 때가 다 조선 후기잖아요.
네네.
이럴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배경이 혹시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사실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그러고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조선시대 때는 지금보다 비교하기 힘들 정도 어려웠어요. 뭐 사대보험도 없었고 뭐 사회보장제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한 집안이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해도 갑자기 가장이 병이 들거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이 굶어 죽거나 흩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 얘기는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힘드니까 그 위안을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뭐 그렇다고 공연을 보러 갈 수도 있거나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하는 저기 전기수나 재담꾼들의 공연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름, 한 이런 거를 좀 웃음으로 털어버리는 역할들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는 시대적인 배경만 뿐만 아니고 체제 자체가 완전히 변한다고 할 정도로 많이 바뀌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이제 소수의 관직을 가진 사람들 이제 소수의 가문 이제 외척이라고 부르는 경화세족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귀족화된 양반들이 이제 장악을 하면서 이제 사회가 이제 고정이 돼버리는 거죠. 출세한 사람만 출세하고 돈 버는 사람만 돈 벌고 가난한 사람은 끝까지 가난하게 사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사회가 불안해지게 되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 자극적인 얘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오일장에서 누가 떴다 그러면 막 성실을 이루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제일 가는 재담꾼은 누구였습니까?
그럼 뭐 기록에 남아 있는 재담꾼들 몇 명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이제 뭐 김홍이랑 김중진인데요. 그 중에서
네.
이제 뭐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은 이제 김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옹은 나이 드신 분을 옹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때 그 옹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별명이니까 이 옹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나이가 많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아마 저 기록에 보면 이 치아가 다 빠져서 이제 노인처럼 이렇게 예전에 틀리가 없으니까
네네네.
이빨이 이렇게 좀 확죽이라고
보면
네, 완전히 없겠군요. 그렇게 됐던 거라서 김옹이라는 이제 별명을 얻게 됐고 이분은
노인처럼 보여서
네네네 노인은 아니었고
네.
왜냐하면 노인이었으면 굳이 그런 별명을 붙일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분은 이제 황세결송이라는 이제 굉장히 당대 유명한 얘기였는데요.
네.
이제 부패한 사법제도를 이제 비꼬는 얘기를 들려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달래줬죠. 네.
네. 요거 이야기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재밌더라고요.
아, 네. 이게 그 액자 구성으로 돼 있는데 네. 시골에 사는 어떤 부자가 살고 있는데 이제 가난하고 난폭한 친척이 와서 재산의 반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니까
갑자기.
예. 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네. 그러니까 이제 한양에 올라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부자는 당연히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 가난하고 난폭한 친척이 뇌물을 써서
이미
재산의 반을 뺏기게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 그러면은 돈은 주겠는데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주고 갈게요라고 했던 게 이 황세결송이란 얘기거든요. 어떤
네.
거냐면 숲속에 새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시비가 붙어요. 누구 목소리가 제일 예뻐?
음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다투긴 하지만 사실은 꾀꼬리랑 뻐꾸기가 둘 중에 한 명이 두세 중에 하나가 이길 거다.
네.
왜냐하면 뭐 목소리 좋으니까.
예쁘니까.
그래서 이제 다 결정이 안 되니까. 제 숲에서 제일 현명하다는 황새한테 가서 결정을 내려달라 그래요.
네.
근데 그날 밤 따오기가 몰래 찾아와서 뇌물을 주고 갑니다.
아하.
그래서 다음날 이제 황새가 그러면 니들 한번 내 앞에서 목소리를 내봐. 이랬는데 뭐 꾀꼬리는 꾀꼬리 같은 소리,
예.
뻐꾸기는 뻐꾸기 같은 소리를 내서 다들 좋아했는데 따오기는 그냥 딱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황새가 영혼이 실려있다고. 따오기를 1등을 준 거예요.
아, 네, 네 그, 목소리는 영혼이
있어.
네, 네, 영혼이 소울도 있다. 뭐 이렇게
아.
해서 따오기를 1등으로 뽑아줬다. 이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 얘기는
아하.
니들은 황새 같은 놈들이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네, 네,
누가
네.
봐도 뇌물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고
네.
또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황제결송으로
네.
위트 있게
네, 네. 대놓고 얘기했으면 아마 이제 곤장맞으러 갔을 텐데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돼서 굉장히 유명한 이 주사람의 레파토리이기도 하고 책에도 실렸던 굉장히 유명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네. 김홍의 황새 결성이었고요. 지금도 뭐 현실을 풍자하는 개그 때때로 사람들이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주기도 하죠.
네.
정미 씨도 풍자 개그 많이 하셨죠?
네, 저는 그때 이제 허영과 허세로 가득 찬 남자와 여자가 맞선 보는
아,
코너를 했었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뭐 별거 아닌 것도 엄청 부풀리고요. 예. 풍자가 근데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풍자라는 건
선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
예, 예.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 풍자했는데 선을 넘었다.
네.
이 얘기는 그 대가가 처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맞아요.
그 원래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이 해악과 풍자로 더 유명해진 분이 있어요. 정수동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아주 유명한 풍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워낙 천재이기 때문에
네.
당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깝게 지냈거든요. 이때 제일 유명했던 권력자가 풍양조 씨의 조두순이라는
아,
분이 있었는데
네.
이 어느 날 갔더니 이 집안에 놀러 갔더니 집안이 발칵 뒤집혀져 있어요.
왜요?
조수순의 손자가
네.
엽전 한 양을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어린 손자가 엽전 삼켰다고 하니까 집안이 뒤집혀지
난리 났어요,
네, 난리가 났는데
죽을 수도 있어.
정수동은 그냥 괜찮을 거야 그랬더니 아니 뭐 뭔 소리 하냐고 지금 자기 애가 아니라고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 그 할아버지가 야 수만 양 먹고도 꿀꺽하고도 멀쩡했는데 손자가 한 양 가지고 무슨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잘 소화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아,
예,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네.
풍자입니다.
풍자.
네, 네. 김웅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한 명의 재담꾼이 바로 김중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관홍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관홍이 뭔지 알아봤더니 네. 오이무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이를 푹 삶아서 초간장, 식초 이런 거를 쳐서 먹는 건데 이게 무른 편이라
네.
치아가 없는 노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그래요.
아, 그 아까 이가 없다고.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도 말을 많이 하셨는지 치아가 이제 많이 빠졌다고
아,
이제 돼서
김중진도.
네, 네. 그래서 두 사람을 동일 인물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아,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저는 동일 인물은 아니라고. 왜냐면 레퍼토리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긴 한데
네.
이제 이분인데 앞에 얘기했던 김홍이라는 분은 사실은 사회해악과 풍자가 굉장히 셌다면
네.
이분은 이제 새선비의 소원이 주 레파토리였는데요. 이거는 뭐 굉장히 힐링을 강조한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새선비의 소원 김중진의 레퍼토리였다고 하는데요. 남정미 씨가 조선시대의 재담꾼이 돼서 좀 멋지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새선비의 소원 들어보겠는디. 어느 날 저승사자의 잘못으로 예정보다 일찍 하늘나라로 간 새 선비가 옥황상제 앞에 서게 되었다. 옥황상제는 그들을 다시 현생으로 돌려보내기 주기에 앞서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첫 번째 선비가 나서며 말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이름난 가문에서 마음껏 책을 읽고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 장원으로 뽑혀 높은 관직에 올라 임금님을 모시고 역사에 이름이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그 선비가 살아생전에 음덕이 있었으니 마땅히 들어주겠다고 했다. 두 번째 선비가 소원을 말했다.
생전에 겪은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했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많은 돈으로 부모와 처자식을 배불리 먹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히 베풀고 싶습니다.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은 옥황상제는 두 번째 선비가 생전에 가난하게 지낸 것은 전생에 부자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고 오망방자하게 굴었던 것에 대한 벌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조상이 공덕을 쌓았으니 조상을 봐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대답했다. 두 선비가 물러난 뒤 옥황상제는 마지막 선비를 보았다. 잠시 고민하던 그 선비가 입을 열었다.
예, 저는 저희 앞 두 사람처럼 뭐 출세하거나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다만 그냥 홍수와 가뭄이 들지 않고, 예, 뭐 언제 부역과 뭐 세금도 없고요. 예, 산과 물이 있는 좋은 땅에 조그만 그냥 조그만 집을 짓고 뭐 논밭 약간 그냥 조금 약간 갖고 싶습니다. 논밭을 읽어서 나온 곡식으로 그냥 가족 부양하고요. 자식들은 말썽, 아예 말썽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노비들도 말 잘 들어. 뭐 번거롭게 귀찮게 하는 노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100살까지, 아니 100살까지만 살지요. 뭐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아유 병 없이 죽으면 그 개기자, 아유 그거 그 작은 제 소원입니다.
마지막 선비의 소원을 들은 옥황상제는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금 네가 말한 것이 바로 청복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일이지만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것이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야,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아쉬움이 있겠느냐?
와, 정말 잘하.
아, 여기서 한번 끊어서 이제 요정 한번 해갖고 돈을 한번 걷었어야
하는데. 아, 정말.
진짜 조선시대에 전기수가 있었다면 딱 말이야.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시대의 미녀 재담꾼 남정미 씨의 새 선비의 소원이었습니다. 아, 정말 그 옥황상제도 바라는 청복, 아, 2016년에 우리 모두 누려보아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는 그 풍자와 해악이 담겨있는 이야기, 새 선비의 소원 아주 잘 들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이야기꾼 전기수와 재담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당시에 책을 사고 팔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을 바로 책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이 책회에 대한 이야기를 정명섭 작가의 두 번째 강연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책회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이제 바로 신선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조신선이라는 분입니다. 본명은 아니고요. 역시 조생이나 조생원으로 불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선으로 불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기록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내가 3살 때 저 사람을 봤는데 내가 지금 환갑이거든? 근데 아직도 똑같아. 안 늙었어. 그리고 저 사람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책 사면 책해서 돈 벌면 그냥 주막집 가서 술만 마시고 뭐 하는 거지? 뱀파이어 아니야? 뱀파이어는 제가 붙인 얘기긴 하지만 근데 이 조선시대에는 책이 굉장히 많았지만 서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선에 서점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은 굉장히 미개한 나라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선시대는 사실 서점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걸어다니는 데이터베이스, 걸어다니는 서점, 걸어다니는 에디터, 바로 책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기록들을 보면 양반들이 아까 엔터테이너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천대했다고 하는데 책계는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양반들도 책계가 찾아오면 사랑방에 불러서 정중하게 책을 많이 구입에 대한 문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신선이었고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보면 저는 책에 대해서 미쳐있다. 그 다음에 광적으로 달관에 있다라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왜 이렇게 책만 맨날 사고 팔고 이렇게 고생해서는 그냥 술만 마시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나는 비록 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누가 무슨 책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책 내용이 뭐고 언제 누가 썼는지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세상의 책은 내 손에 없지만 다 내 책이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내 손을 거쳤기 때문에 그 집안에 책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그 집안의 흥망성쇠를 통해 인간사의 모든 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책을 사고 파는 일은 하늘이 나한테 점지해 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책을 사고 팔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신선의 체온은 어떤지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장담하지만 책을 안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조선시대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조선시대보다는 책이 더 천대를 받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책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사실 인터넷에 밀렸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밀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책은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최고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상상을 해줄 수 있게 만든다라는 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하거나 잠깐의 자극 이런 거 말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 활자를 통해서 상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성을 자극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조신선이 사람들이 책에 대해서 열광하고 집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틀리지 않았고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를 생각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신선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글에 빠져든 삶을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2015년도 그렇지만 2016년도 굉장히 내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잘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데 성공하는 삶이나 돈을 많이 버는 삶이 꼭 좋은 삶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신선의 삶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조신선이 어떤 거에 매달리고 그 다음에 특히 책의 힘을 믿고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는 점은 살아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조신선 같은 경우는 책괴로서 명성을 떨치던 시절에 일종의 공안 사건 같은 거에 휘말려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네.
명기집략이라는 책에 이제 조선 왕실을 모욕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책을 유통했던 사람들이 책괴와 선비들이 처벌을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때 조신선은 겨우 몸을 피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한양에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돌아와서 예전처럼 수염을 휘날리면서 책을 사고 팔았다. 이 얘기는 결국 내 목숨, 내 삶을 뛰어넘는 어떤 책에 대한 열정과 집착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삶에 있어서 삶이 너무 밍숭밍숭하면 재미없어요.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거는 삶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신선만큼은 아니겠지만 내가 삶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장치들을 하나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꿈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조선시대에 꼭 필요했었겠어요. 이 조신선과 같은 책회.
네.
아, 그러니까 책회는 지금의 뭐 책 소믈리에, 서적 외판원, 서평가, 출판평론가 등등으로 네. 이렇게 좀 치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작가님 어떻습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서점이 필요 없게 만들었던 존재였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책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하는 이유는 책이 삶을 바꿨다라고 이제 조신선도 얘기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책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만 저는 도전이라는 걸 빼면은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거는 쳇바퀴를 뛰어다니는 다람쥐랑 다를 바가 없죠. 어항 속에서 그냥 시간이 되면 먹이 먹는 물고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으니까 한 번 살 수 있는 삶은 한번 도전해보고 멋지게 사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미 씨도 다독가 중 한 명이잖아요.
예,
조신선과 같은 책회가 있다면 꼭 만나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책에 쓰신 것 중에서 조신선이 이런 얘기 했었던 게 있어서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 아까 뱀파이어 같다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젊고 네. 계속 그렇다고 호기심에 못 이긴 사람이 나이를 물으면 그는 몇 년 동안 계속 35이라고만 대답했다. 왜 계속 35이라고만 합니까? 라는 물음에 조신선은 이렇게 대답했다.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나이가 서른다섯이라 그런다오. 그래서 더는 나이를 세지 않소이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의 나이가 수백 살이라고 하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수백 년 전의 일을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저는 이제 서른다섯을 넘겼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80살, 90살 될 때도 서른다섯이라고 얘기를 하고 살 것 같고요. 수백 년 전의 일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이 조신선이 책을 많이 읽고 봤기 때문이 아닐까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옛분들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맞아요. 매개체가 되는 건데 맞아요. 만약에 정 작가님께 하루를 되돌려서 네. 과거로 돌아가서 한 분을 만날 수 있게 제가 특혜를 드린다면
좋다 좋다
아니, 시비 특혜 시비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특혜를 드린다면 네, 네.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원래 책을 쓰기 전에는 달문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달문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 저는 사실은 딱 한 명만 만나보라 그러면 조신선을 만나보고 싶어요.
이유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신선은 계속 살면 지금도 살아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뱀파이어면
찾아봐야 되겠네.
네. 계속 어디 찾아봐야 중고 도매서점 같은 데서 네.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해 달관한 거 뭐 책일 수도 있고 춤이나 웃음일 수도 있고 악기일 수도 있는데 어느 한 분야에 푹 빠져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걸 합치시키는 그런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경지에 이른 부분인데 달문도 경지에 이르렀고 조신선도 경지에 이르렀던 분이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을 다 만나보고 싶은데 그중에 한 명이라 그러면 조신선.
자,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조선의 엔터테이너에는 귀신 잡는 퇴마사도 나오고요. 물맛을 감별하는 사람, 성대모사의 달인 등 다양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물맛을 감별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 과천에 사는 백성인데요. 역시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고 별명만 남아 있습니다. 수선.
물의 신선.
네. 네, 왜냐하면 어느 날 큰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사람들한테 피해주기 싫다면서 그냥 산으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그냥 배고픈 물 마시고 햇빛 쬐고 낮잠 자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이 전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물만 마시고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물만 마시면 보름밖에 못 산다. 맞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몇 달간 몇 년간 살아서 사람들이 도사의 비법을 배웠나? 왜냐면
아니, 혼자 뭐 몰래 먹은 거
맞아, 맞아.
네, 저도 여러 가지 의심을 했는데 당대 사람들은 벽곡법이라고 불러요. 이게 물이랑 솔나무 가지만 먹고도 사는
이제 솔잎만.
네, 도교의 비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물만 계속 마시다 보니까 어떤 우물에 물이 맛있는지 이거를 감별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게 별 의미가 없는데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물만 마셔야 됐기 때문에
물맛 중요해요.
물맛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는 물맛을 감평하고 다니는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호련이 사라지셨습니다. 수선이라는 별명만 남기고.
네.
그래서 사실은 분량이 굉장히 짧아서 못 넣을 것 같았어요.
네네.
너무 짧은 얘기가 또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수선이라는 별명을 얻고 사람들이 왜 물만 먹고 사는 사람을 좋아했을까? 결국은 자기가 굶었기 때문에 물만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좋아하고 기록이 남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삶을 이렇게 비틀면서 보여주는 모습이라 그런 얘기들을 좀 남겨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거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바라봐야 되는 게 한 가지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수선이 물맛을 다 보고 나서 삼청동 물맛이 제일 맛있었다고.
지금도 커피도 삼청동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네, 네.
조선의 그 엔터테이너에는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직접 이 인물들을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내드리는 퀴즈를 잘 듣고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후기에 청중을 앞에 두고 소설을 구현하던 전문적인 이야기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소설을 들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연기를 펼치며 실감나게 읽어주어 인기를 더했는데요. 조선 후기 소설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한 이들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제주꾼, 2번 소리꾼, 3번 전기수.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정명섭 작가의 사인이 담긴 조선의 엔터테이너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페에서 보내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변요한의 무이이야 보내드립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소설가 정영섭 작가와 함께 저잣거리를 휩쓴 조선의 스타들 만나고 있습니다. 앞서는 책 그리고 이야기와 관련된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책에는 음악인이나 화가와 같은 예술가들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독보적인 분이 바로 신재효가 아닐까 싶어요. 판소리 발전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신 그런 분이죠.
네, 뭐 물론 이분이 없었어도 판소리는 지금 우리가 들을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다양하고 잘 정돈된 레파토리는 못 들었을 거고요. 특히 여성 명창들을 지금처럼 많이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제 전북 고창 분이시고요. 네. 아버지 때 이제 한양에서 내려와서 고창에서 자리를 잡은 부자입니다. 근데 이제 부자라서 이제 이런 판소리를 하는 사람 좀 후원을 해주긴 했는데 단순히 후원해 준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섯마당으로 정리한 분도 이분이고 그 다음에 일종의 교범 같은 걸 만들어서 이 당시에는 판소리가 스승과 제자한테 이렇게 전수된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웠어요. 왜냐면 스승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제자가 잘 못 받아들이면 훼손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여성 명창을 양성을 예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저는 굉장히 그 높은
여성들은
부분이죠.
다른 타인들 앞에 나서서 노래 부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나 봐요.
약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그때 신재효가 아는 사람한테 아, 여자 판소리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뭐 안 돼 어려워 이게 아니고 왜라고 질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판소리 자체가 아니고 여성들이 남성들 앞에 나가서 뭘 한다는 게 전혀 개념이 안 잡혀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네. 더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예, 문제였죠. 네.
네, 사실 이렇게 재능을 가진 사람을 알아봐주고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을 텐데 네. 그 역할을 바로 신재효가 네, 해준 네. 거네요.
그러니까 뭐 최사 김정희 선생 같은 경우도 남종화 화가들을 후원하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네. 체계적으로 그리고 당사자도 굉장히 판소리를 잘해서 당시에 판소리하는 소리꾼이 인정을 받는 단계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판소리 좀 한다. 그러면 지금도 유명하죠. 전주 대사슴놀이 네네. 가서 소리를 한번 해서 소리 잘하네. 그다음에 한양에 진출해서 또 사람들 앞에 소리해서 쟤 소리 잘하네. 마지막 단계가 고창에 내려와서 신재효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됐어요. 신재효 앞에서 하면 신재효가 그래 소리 괜찮네 이러면 전국구 명창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사람의 이제 감시관이라든지 네.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고창에 내려가면 이 생가나 이런 게 아주 잘 복원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 신재효가 그 당시 여성 명창을 길러내면서 그 진채선이라는 네. 사람 연인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둘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책에도 좀 애매모호하게 썼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국악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네, 여쭤봤더니 연인 관계가 맞는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도리화가 내용을 보면 그냥 네. 스승과 제자 관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여성 명창을 길러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신재효는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판소리계에선 최고의 영향력을 그랬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유지돼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이미 해놓은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 명창을 길러내는 것 같은 위험한 일은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앞선 선관이 대단히 뛰어났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개발시켜준다는 그런 뭐 성취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네. 음악인뿐만 아니라 그 환쟁이 북끝으로 세상을 응시하다라는 소제목의 화가들도 여럿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중에서 조선의 반고흐라고 불리는 최북이 나오는데요. 네. 평범한 삶을 살지는 않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조선의 반고흐라고 불린 이유는 뭐냐면 반고흐도 이렇게 그림 그리다 열받아 자기 귀를 한번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분도 누가 뭐라고 하니까 자기 눈을 스스로 찔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흐도 자기 귀를 자르고 자화상을 남겨놨듯이 최북도 한쪽 눈이 애구가 된 상태에 자기 자화상을 남겨놔요.
네, 봤어요. 네,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사실 화가에게 눈은 생명과도 같은 건데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중인 출신에 그다음에 세상이랑 전혀 타협을 하지 않았던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엄청 좋아했고요.
네.
근데 술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냥 술을 좋아한 게 아니고 세상이랑 계속 불화를 겪으니까 그냥 자기가 세상과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은 굉장히 독특하고 뛰어나서 제가 그림은 잘 모르지만 최북이란 분을 설명할 때 항상 인터넷에 많이 있거든요. 풍설야귀인도나 풍설야귀도라는 지도화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붓이 아니고 손이나 발끝 아니면 뭐 상투로도 그렸다 그래요. 그런 걸로 이제 그렸던 그림이 이제 지도하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풍설 야귀도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면서도 네. 인상적인 그림이에요. 네.
아니 근데 지도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세하고
잘 그려서
잘 그려져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혹시 붓으로 하고 예. 혹시 그냥 지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랬 이제 미술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터치나 이게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이 이게 붓으로 그리면 나올 수 없는 선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특히 이제 나무 같은 게 바람에 휘어지는 거는
네.
이제 붓으로 치게 되면 꺾어지는 게 한 번에 나온대요. 근데 지금은 손으로 하기 때문에 몇 번을 자기가 꺾어도 되거든요. 번지지도 않아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림은 잘 모르긴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최북이란 인물, 내 삶, 그 다음에 최북이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삶을 지냈는지 알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분 일화가 굉장히 많은 게 눈을 찌른 것도 누가 그림을 팔라고 했는데 굉장히 성격이 괴팍해서 누가 비싼 값을 준다고 해도 그림 안 그려주고 누가 그냥 자기 기분이 동하면 그냥 공짜로도 그려주고 네, 그림 솜씨가 굉장히 뛰어났던 분인데도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림을 잘 모를 것 같다 그럼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림을 안 그려줬어요.
아, 그렇구나.
눈을 찌른 것도 그런 시비가 걸리다가 상대방이 너 이씨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랬더니 네가 누군지는 알 바 아니고 네가 날 때릴 거면 내 손으로 내 몸을 망가뜨릴 거야 그러고 이제
자기 눈을
네, 찔러버렸던 네, 지금 옆에 있으면 굉장히 걸어 다니는 폭탄이 되겠죠. 네.
네, 네. 그리고 뭐 어디 막 뛰어들라고도 하셨더라고요.
아, 그 금강산 여행을 갔다가 네.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연못을 보고 야, 이런 데 내가 빠져 죽어야지 이러고 이게 진짜 민폐죠. 같이 네, 갔던 맞아요. 사람도 이게
얼마나
뭐예요.
놀랐겠어요.
네. 이해는 해요. 네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었으면 네네. 나는 이 정도에서 그냥 죽어야겠다.
맞아, 맞아. 여기서 내 무덤이 여기다. 그러고 이제 뛰어들었다는데
네.
저는 최북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이 순간은 네. 진짜 민폐였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추운 겨울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술 드시고 돌아가시는 게 가장 추측하겠다.
네. 그런데 네. 저도 술을 많이 마셨던 데가 있긴 한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보호 본능이 생기거든요. 네. 그 길을 쓰고 집이나 안전한 데를 찾아가는데
들어가려고
예, 길을 쓰고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냥 술에 취해서 길에 쓰러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반증인 것 같아요.
이런 네. 그 괴팍하게 행동하거나 기행을 일삼은 것도 그 시대적 억압적 분위기 때문에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게 그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뭐 지금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은 적응하기가 힘든 세상이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규정되어 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문단이라고 부르는데도 나름대로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들은 발붙일 곳이 없거든요, 진짜.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면서 최북 같은 인물처럼 자해라는 경우도 있고 오원 장승업 같은 인물은 임금이 옆에다 병풍 그려 병풍만 그리면 이제 인생이 진짜 피는데. 옷을 변장하고 도망칠 정도로
맞아요.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그냥 시골에 전전하다가 이분도 그냥 자기 그리고 싶은 그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술이나 창작은 돈이 대가로 따르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 돈을 조치면서 하면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불화를 많이 겪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산수를 잘 그려서 최산수라고도 불리었던 화가 최북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책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요즘 세상에 태어났다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했을 것 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정 작가님께서 베스트 3를 뽑아주신다면?
아, 뭐, 세 번째는 아마 3위부터 꼽을게요. 네. 3위는 제 생각엔 수선입니다.
수선? 네. 워터 소믈리에.
네. 예. 왜냐면 이분은 예능 프로 같은 데 나가면 최고로 다큐멘터리 하나 찍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눈 가리고 치킨 메뉴 맞추더라고요. 네, 브랜드도 네, 네. 맞추고 하던데.
네. 이런 식의 뭐, 아니면 뭐, 덕후, 뭐 해서 물 덕후, 네, 네, 워터 덕후 네. 이런 거 나가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생활비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물만 먹고 물만 사지요.
예. 네, 네. 아니 그러면 이 물도 분명히 생수회사에서 그 후원을 해줄 거예요.
네,
예.
네.
그,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보기엔 3위일 것 같고요.
네, 광고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2위는 이제 김홍이라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홍과 김중진은 동일 인물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전혀 다르다고 보는 게 김홍은 세상에 대한 풍자. 해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김중진은 힐링을 좀 강조했던 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홍이란 인물은 지금 살게 되면 약간 도전적인 평론가 네. 이런 쪽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대망의 1위는 역시 달문이죠.
달문.
네, 이분은 진짜 나타나면 네. 유재석과 투톱을 이루지 않았을까. 네,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민중과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 하지만 홀대받았던 비주류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주류의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뒤안길에 놓여있는 역사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작가님?
굉장히 예, 재밌어요. 사실 2시간 동안 한다고 했을 때 네. 내가 가서 2시간 동안 얘기하기 힘든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두 분이 이제 워낙 잘 도와주셔갖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예, 질문지 보고 나서야 이제 마지막인 걸 알았어요. 네.
9년 동안 바리스타로 일하셨으니까 네. 오늘 이 2시간을 커피로 비유한다면은 에스프레소 아니면은
룽거죠.
그건 뭔가요?
에스프레소가 좀 많이 들어간
아, 네.
한 번에 마시기 좀 네, 한 아까운 사람들한테는 좀 센, 세고 긴
역사예요.
예, 네.
그 네. 추리 작가니까 그 안에 뭐 타지 않았을까요?
네. 예리하신데요.
오늘 정말 재미나고 흥미로운 조선의 엔터테이너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EBS FM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라디오는 TV가 나오면서 사라질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위치가 흔들리긴 했지만 오늘날까지 라디오는 살아남아 있고 아마 인류와 함께 끝까지 존속할 겁니다. 이 라디오 네. 나중에 어떤 매체가 나오든지 간에 책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삶의 주체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EBS 토요일 문화 콘서트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저도 사실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맙습니다.
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내가 드디어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요.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남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네, 조선 후기 청중을 앞에 두고 소설을 구현하던 전문적인 이야기꾼은 정답 3번 전기수였습니다.
2부 당첨자는 방송 후에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1월 23일 국립국악원에서 열리는 국악 뮤지컬 마당을 나온 암탉 준비했어요. 이 공연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토요 이문화 콘서트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샵 1045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나와주신 정명섭 작가 그리고 남정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겨울방학을 맞아서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인문화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토요 인문화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 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미인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이한의 노래 미인도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토요 인문화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